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편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하죠. 특별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본당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9.9%가 앉아서 예배를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뭐 기도하는 자세는 앉아서이고 또 기도하는 마음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도하는 보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보편적인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에 두 명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요, 불의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일에 두 번씩이나 내가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또 십일조도 얼마나 제가 잘 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족함 없는 자신감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리는 기도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과 또 자랑할 것을 아뢰는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게 보편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봐라, 회당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리고 큰 길에서 모퉁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서서 보편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잡혀갔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와 명철로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또 다른 고관들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죠.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내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그 허점을,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니엘의 허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으면 좋았건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온갖 구상을 방법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묘책을 그들이 찾아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묘책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 약점을 그들이 발견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법률을 하나 제정하시죠.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왕을 위한 겁니다. 30일을 정해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왕의 그 권위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간청을 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청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기특하다, 좋다, 나의 권위를 더 세우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내려지죠. 당연히 다니엘이 그 조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를 받고 기도했을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건이 있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셨지만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그 마음,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망의 잔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해요.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렌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자세를 잘 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을 향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만 이 편지의 기도 내용은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둘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셋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도록 하소서. 넷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마음에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인사하시죠? 강건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죠? 건강하세요 라고 해석하죠. 예, 저도 예전에 강건하세요 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가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는 다른 지인들에게 강건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도 제가 발견했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인사를 한다면 내가 강건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건이라는 말을 건강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는 뭐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죠? 약함, 연약함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강건이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낙심이라는 말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의 길마다 그가 겪었던 환난은 많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죠. 그리고 돌로도 맞았어요. 강의 위험이 있었고요.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또 자기의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위험도 받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랬더래, 저랬더래, 이렇게 힘들었더래, 이런 환난과 고초를 당했더래 라고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 힘이 난다. 그래,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맞지. 나의 삶을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 걱정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당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낙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 살짝 한 번만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뭔지 몰라도 약간 낙심의 표정이 발견되죠.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예, 잠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려운 일 다 겪어봤잖아요. 힘든 일 다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왔습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뚫고 나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했죠? 우리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청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와, 한때 그랬어요. 참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우리의 약점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안 기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반대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쁨도 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속사람은 다른 데 보내버리고 겉사람의 삶을 바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사람의 그 영향을 받지 못하고 겉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마다 낙심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다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후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질 때 후패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죠? 자로 시작하죠? 믿음입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잠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냥 컵을 들려다가 말씀 준비는 컵으로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다시 물 마실 것 같아서 제가 종이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컵이 중요할까요? 이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할까요? 컵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컵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분은 누구죠? 예,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몸도 중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합니까? 예수님은 영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계세요. 우리는 불과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삽니다. 100년 좀 더 앞으로 살아가실 텐데 예수님은 영원해요. 우리가 없어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계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 이것은 임재를 의미하고 거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신혼방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신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신혼을 살면서 서로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우리 안에 거하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합동 측 우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방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자신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의 낙을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맞잡은 그 손이 부끄럽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세상의 낙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손을 내가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펼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손목을 붙잡더래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놓아버리고 싶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잡고 힘써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그렇게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이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염두해서 이 말을 했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식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신들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넘어선 것이 있다. 이 지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유한하지만 또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죽음을 겪었던 사람들인데요. 나폴레옹이 스페인 그 종교 재판소에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뼈만 남았겠죠. 그런데 그 뼈 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바로 착고와 쇠사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착고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한쪽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 십자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방에 스페인어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위쪽에는 높이, 아래쪽에는 깊이, 왼편에는 넓이, 오른편에는 길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고, 자신이 죽더라도 언젠가는 그곳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자신들을 향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글귀를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계신 분, 십자가 목걸이 한번 집에 가실 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곳곳마다 볼 때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글씨로 적든지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해지는 그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충만을 요구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쩜 그렇게 충만했다가도 새어나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은혜 만땅 받고 분명히 나가서 이 충만한 은혜를 쏟아버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제 받았던 은혜를 내일 아침에 쏟아버렸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지 제 자신을 보면서 멀쩡한 곳보다 깨어지고 금가져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괴롭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죠? 누구를 택하시죠? 예수님을 택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충만을 원하느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누구로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박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면 이런 충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버둥 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힘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기도들을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런 간구와 또 생각 이상의 것들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계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지식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